여러분, 아이러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어떤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쓰죠. 참 아이러니하다,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경찰 간부들이 범죄를 많이 하죠. 그럴 때 이제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다. 경찰이 도둑을 잡으러 했더니 경찰이 도둑이 되었다.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은 성경에서도 종종 등장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주인공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또 예수님보다 사역도 조금 빨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오실, 이후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인공이 아니고 뒤에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외쳤던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라는 거죠.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잘 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와서 회개하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밖에 나가면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하시죠.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시침이 뚝 대고 한번 들어보자, 네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 저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죠. 예,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했는데 내 대답은 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구원 받으라고 했는데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미 구원은 허락받았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라고 이미 단정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구원이 정해져 있을까요? 2000년 전 세례 요한은 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받아야 된다 이것을 외쳤을까요? 누구나 다 아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아는,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또 수많은 세월이 흐르기까지 모든 이방의 족속들, 자신들조차도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계약의 공동체인데 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라는 것을 촉구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먼저 외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단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구원은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구원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도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종교적인 유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각 개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민족적이거나 이미 그렇게 택함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는 관습에 의한 것이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존재이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 뒤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불순종했고 교만했고 범죄했고 우상숭배했고 이러한 종류의 삶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인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의 종교 생활을 하는 공동체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4대째 신앙 생활을 하는 집안입니다. 외가적으로 4대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교회가 주 놀이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 교회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이 많고 친지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건드릴 수 없는 꼴통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우고 했는지 한 번은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참다 저를 한 대 주먹 이렇게 쥐는 것도 아니고 여기 뾰족하게 해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가마에 맞아가지고 가마가 없어졌습니다. 흉쳐가지고 얼마나 별로고 별렸으면.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가 놀이터였단 말이죠. 주일에 한번 교회 빠지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호되게, 지금 설교하는 강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굉장히 순하게 합니다.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때 머리가 길었었는데 여기 내려와 있는 머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붙잡고 머리가 빠지도록 데리고 가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맞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매일 밤에 잘 때마다 어머니와 통성기도 하고 부흥회를 하고 잤고, 또 무슨 교회에서 뭐 문학의 밤, 성탄절이 되면 연극하고 뭐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빠지지 않고 성경 퀴즈 대회하면 맨날 1등하고 안 믿으시죠? 암송대회하면 1등하고 기도도 잘했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했는데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뭐가 빠졌을까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잘 알고 퀴즈도 1등하고 성경 암송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했다 하면 상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저에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이 빠졌습니다. 저만의 신앙 고백. 아무리 믿음 좋은 저희 어머니가 계셨다 할지라도 저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그 전까지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갔고, 성경 퀴즈 준비하라니까 준비했고, 성경 암송하라니까 했고, 성탄절날 연극 연습하라니까 했고, 하라니까 했고, 그 삶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저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4대째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나간 것이고,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대로만 갔다면, 이대로만 지금까지 저에게 왔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성도였습니다. 지극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언제 만나주셨는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때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고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능철이 되면 부산에서 어떤 청년들이 계속 봉사활동을 저희 교회로 나왔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연속해서 나왔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조금 이제 알만할 때쯤 되어가지고 그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부산에 가면 장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산속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이냐면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이분들은 주로 뭐를 키우냐면 닭을 많이 키우고 때로는 돼지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 동네에서 이들은 나병을 유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증거하는 그런 측면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의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했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보니까 어렴풋이 아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었고 마침내 그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제서야 제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저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저만의 그동안에 없던 저만의 신앙 고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문의 4대라고 5대라고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 남편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 아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고백이 없고 개인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남자분들 특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 아내가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내 아내 치맛자로 붙잡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고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그 치맛자라고 잡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평정이 된 상태에서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조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수아가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아이러니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 언약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백성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또 체험하고 은약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것만 믿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 구원의 경계선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고백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결국 그나마 근근히 유지하던 종교생활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만났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고백은 각자의 것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달라도, 형식은 달라도, 시기는 달라도 이에 대한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원합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에 요청했지만 결국 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반면에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거죠. 오직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단 하나, 오직 한 분,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 영적 세력들의 도전을 받고 유혹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것, 꼭 뭔가를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에 무슨 것을 어떤 것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해서 또 어떤 특별한 집회 장소를 가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내 신앙생활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잡신들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오직이라는 거죠. 다른 좋은 것이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강저 쪽의 신이든지 이 땅의 신이든지 택하라.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죠. 이 신앙생활이 올무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만 없었다면 좀 타협하고 좀 그렇게 해서 출세도 하고 싶고 조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돈도 좀 벌고 싶고 부정 입학이라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지 않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좋지 않게 보이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주변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 때는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재산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헤어지기로 작정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살 곳을 택해서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물도 많고 풍족한 것 같아서 보기 좋았더라. 눈을 들어 보았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을 들고 주변을 살펴보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마음으로 보면 자갈밭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면 그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곳을 싫어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하시기 전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제안을 했죠. 롯이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반대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까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고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돌짝밭이 많고 살기 힘들고 과일은 좀 나지만 정탐꾼들 과일을 좀 가져왔지만 그 정도 과일 안 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풍족하지 않는 그 정도 생선 안 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미래를 바라보셨다면 그 주변에 아랍 국가들 석유 많이 나오는 땅으로 보내주셨어야지 조그만한 땅 돌짝밭이고 저도 가보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서쪽에는 이스라엘 땅이고 이 동쪽에는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돌짝밭인데 저쪽은 똑같은 위치인데 이쪽은 돌짝밭이고 저쪽은 숲이 막 우거져요. 여기는 바나나 농장을 해도 저기서부터 요르단 땅에서 물을 가져와서 하는데 그쪽은 산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근데 왜 성경은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는 좋은 것들만 보이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적과 꿀을 볼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내 스스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묻기 전에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밝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신앙을 가졌고 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할 때는 내 어머니가 다니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4대 가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됩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닌 나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과 사람이 좋게 여기시는 것의 차이가 있음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좋은 것을 쫓아가게 될 때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많은 좋은 것들 중에 오직 여호와만 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청소하지 않고 다 정리하지 않고 지금 신도시가 생겨나면 양덕동만 해도 도시가 하나 생겨날 때 얼마나 구역 정리가 잘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거기에 가나안 일곱 족속, 장대한 족속들을 다 남겨두신 채로 들어가서 차지하라, 너희들의 것이다, 저들은 너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청소하고 정리한 뒤에 구역을 정해놓고 다 땅 분배하고 가서 제비 뽑아서 하든지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서 하든지 결정하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오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오다가 가나안 땅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편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잘 정비된 것,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들 속에서 그 좋은 것들을 마다하고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건 많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많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자기의 절제와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려면 이 오직의 믿음, 오직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세기에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에게로 돌아가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 이제 성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당신에게 돌아가 안식을 누릴 때까지는 절대 평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의 상태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이죠. 그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품에서 벗어날 때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오직의 신앙은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만 있겠다, 하나님 안에만 있겠다라는 결단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고백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100%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하여 그 사랑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엉뚱한 곳에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런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 좋은 것들 있지만 그 좋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들 많지만 분명히 많지만 그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